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민.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염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부르심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동안 머물렀던 은혜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혈과 육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 사람들과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의 의견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울의 아라비아 방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지역으로 가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견해,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은 광야가 아닌 대도시를 찾아서 처음으로 이방 전도를 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성도님들 모두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두 번째 견해도 성경의 근거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회심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그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거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든 즉시 복음을 전했든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홀로 교제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은혜의 자리 첫 번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였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허울만 종교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응징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때는 그 전후 맥락과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기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너무 쉽게 나를 정죄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다면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좁았던 사람입니다. 지나친 전통과 율법, 형식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비도 없는 분, 긍휼도 없는 분, 어떤 것이든 쉽게 재단하시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신 하나님, 나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충분해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리는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날로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쟁취하시는, 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즐겨 사용하신다 라는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은혜의 자리 두 번째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을 향해 돌아갑니다. 과거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죠. 그런데 동시에 이 다메섹은 자신의 과거가 머물러 있는 치욕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3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했으며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송두리째 없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진 분노 어린 포부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 이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에게 다메섹이란 하나님을 배신한 악인들이 판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대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다메섹을 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요. 다만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 마음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대와 설렘보다도 무거운 고통, 두려움, 또 치욕스러움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들이 있는 곳, 자신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제는 과감히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 아픔, 고통이 서려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아셨다고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친히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것만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며 무엇보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지식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사 새날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깊게 잠겨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죄와 상처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매인 것들 모두 해결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적대와 비난에서 포용과 환대, 배려와 용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 신음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재직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갈급한 우리의 심령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